오늘 예레미야서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예레미야서가 끝입니다. 52장 12절로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 있는 열두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그 기둥은 한 기둥의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둘레는 12규빗이며 그 속이 비었고 그 두께는 네 손가락 두께이며 기둥 위에 논머리가 있어 그 높이가 5규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망사와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었더라. 그 사면에 있는 석류는 96개요 그 기둥에 둘린 그물 위에 있는 석류는 도합이 100개였더라.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아가며 바벨론의 왕이 하마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르닥 왕의 즉위 원년 열주 둘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를 마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이미 열왕기에 다 기록이 되었던 말씀이라고 이미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열왕기나 역대기를 읽으면은 계속해서 유다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어떻게 차례로 멸망했는지에 관한 얘기는 대충 정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따라서 이 마지막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총 정리하면서 결국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우리의 질문과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뜻에 어긋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귀중한 그런 시금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껏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넣을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엄하게도 명령하셨지만은 그걸 그렇게 깰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사정을 우리가 한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어쩌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그 이 길을 따르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렇게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가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고 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들처럼 사는 것이 편하게 사는 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슬금슬금 곁을 내주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처음부터 떠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그들과 동화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더 찜찜하니까 절기는 지켰겠죠. 유월절도 지키고 그런 대속죄일도 지키고 하는 절기는 지키지만 일상의 삶은 온전히 가난 방식으로 치닫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 방식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신명기 말씀을 보면 8장 19절 20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못을 박으셨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가나안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들여보냈는데 너희들도 그들처럼 살면 그들처럼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게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요지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모든 기준과 가치가 세상과 같아진다면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다루실 것이라는 얘기죠. 자, 어떻게 다뤘습니까? 마지막 이 바룩이 예레미야서를 정리하면서 뒤에 부록처럼 달아놓은 멸망의 되풀이 되는 얘기,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는 12절, 13절, 14절입니다. 이렇습니다. 시작.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9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의 왕이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리고 무너진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너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왕궁이 무너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고관들의 집이라고 번역된 것은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뭐 고관들이 큰 집에 살겠죠. 큰 집, 작은 집. 자, 왕궁, 성전, 큰 집, 작은 집 뭐가 남겠어요? 자, 성전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거기에 두시겠다고 세우신 곳이지만은 그곳 무너졌습니다. 왕궁은 다윗 왕조가 정말 하나님께 영원히 보장을 받는 듯 했던 곳입니다. 물론 다 솔로몬 때 지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성전과 왕궁이 무너졌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중의 모든 큰 집과 작은 집이 다 무너졌습니다. 불타버린 것이죠. 그리고 동서남북 사방 이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내 품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이때까지 허락했던 모든 거처를 남김없이 다 부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너희들을 진정한 안전한 곳으로 내가 데려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안전판, 안전한 성체라고 여겼던 성벽을 다 허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의지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이라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제사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성전도 무너졌고 어떤 국가도 넘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왕궁도 무너졌고 그리고 온 백성들의 집 다 불타버리고 만 것이죠. 15절 16절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나안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에 남은 자를 사로잡아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도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가 여기 남겨둔 자도 있고 붙들려간 자도 있어요. 저항한 사람들은 다 붙들려갔습니다. 성중에 남아있거나 항복했거나 어찌됐건 다 사로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 재산이 없는 백성들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습니다. 농부가 되게 했어요. 어쩌면 점령군들의 식량을 조달하는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둔 채 예루살렘이건 전 이스라엘이건 어디서건 바벨론에 대한 저항 의지를 가진 사람들, 가질 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다 죽이거나 사로잡아갔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징벌이죠. 17, 18, 19절입니다. 시작.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에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촛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의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의 은을 가져갔더라. 하여튼 뭐 남긴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성전이 무너진 그 장면을 조금 더 소상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의 두 놋기둥, 그 놋기둥을 다 깨뜨려서 조각으로 만들어서 놋조각, 청동조각으로 만들어서 가져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바치는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야긴은 그가 굳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게 하겠다는 뜻의 기둥이요,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은 이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둥이에요. 그런데 그 두 기둥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여호와 신앙이 다 무너져서 산산조각이 났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성전 안에 있는 이 모든 집기들은 뭐 하나도 남김없이 잔 하나까지 다 약탈당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이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흔적조차 사라지게 돼요. 물론 나중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또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앙을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그야말로 단호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율법주의로 돌아갔던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도 또한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지를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그 성전조차도 또한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또 완전히 헤롯 성전이 훼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인간은 그토록 성전 중심으로 돌아갔을까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 돌로 다듬지 않은 제단, 투박한 제단, 올라갈 필요가 없는 제단. 그 제단을 쌓는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제단에 제사 지낼 때 우리는 제사 제물은 우리가 직접 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목숨을 내가 끌어야 하는 것이죠.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내가 죽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죽지 않고 대신 신전을 세워놓은, 산당을 세워놓은 가나안 종교에 심취한 것이죠. 거기는 내가 죽는다는 개념은 없어요. 오직 뭐 자기의 욕망의 성취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흐트러버리고 결국은 신전을 쌓는 신앙, 그리고 어쩌면 성전도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신전과 같이 만들어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지 아니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성전이 훼파되는 사건이요. 그리고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깨뜨려 버리는 그런 조치 아니겠습니까? 안타깝죠. 이 모든 기물들은 나중에 돌아오긴 돌아와요. 다 돌아오지 했겠습니까? 우리가 에스라스를 보면은 그 기물들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레스 왕 칙령 이후죠.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 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스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르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서른 개요, 은접시가 천 개요, 카리스물 아홉 개요, 금대접이 서른 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사백열 개요, 그 밖에 그릇이 천 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오천사백 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어쨌든 가서 뭐 자기들 우상 신전에다 둘 것 쓰지도 않을 것들을 다 가져간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이 하나님이 떠난 성전을 성전이라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는 것을 두 눈 뜨고 확실히 확인하게 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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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너희들 제물 태우는 냄새도 내가 역겹다. 너희들은 몸은 가까이 왔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그리고 너희들은 마당만 밟고 갈 뿐이구나.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절기나 월삭을 지키는 것도 피곤하다. 너희들이 모여서 무슨 예배드린다는 것도 내게는 피곤할 뿐이다. 자, 그쯤에서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전이라 하는 말을 믿지 말아라 하는 말을 듣고 돌이킬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돌이키지 않았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사령관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니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 안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왕의 내시 7명과 군인을 감독하는 군지휘관의 서기관 하나와 성 안에서 만난 평민 60명이라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왕에게 나가매 바벨론의 왕이 하마땅 리블라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자, 죽인 사람들의 명단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읽기도 거북스럽고 이 아침부터 이렇게 학살되는 사람들의 이게 모습들을 우리가 그려보는 것조차도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라가 패망해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역사가 이렇게 권력의 교체 내지는 강대국에 의해서 또 다른 강대국이 이렇게 지배 세력이 등장하는 것 그걸 우리는 역사적 기록으로 대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그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배워가는 중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초강대국들의 힘 겨루기에 거기에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냐 없냐가 우리 신앙의 어떤 기준 아니겠어요? 미국을 움직이는 힘이 과연 있을까? 중국이 저렇게 발흥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 유럽에 저렇게 지금 뭐 또 프랑스 시내에서 파리 시내에서 무슬림들이 사람들을 저렇게 대낮에 참수하는 저런 참극들이 적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일까? 우리는 어떤 뉴스를 보든지 간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어떤 동기나 의도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간섭하심이 있는지를 늘 눈을 뜨고 찾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따라서 그 시대나 지금이나 일어나는 모든 이 역사적 사실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이게 우리의 변함없는 관심사 아닙니까? 오늘 보니까 어쨌건 예레미야의 예언은 하나하나 성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취된 모습이란 참으로 끔찍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은 더 우리가 슬픈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 뒤에 2장 2절을 보면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수치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어이 욕되게 하심으로 그 수치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성전, 하나님이 떠나신 그 성전을 허물어버렸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성벽들을 다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안전하다 의지하는 것들을 허무십니다. 우리가 의지하고자 하는 것들을 끊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쌓는 것들을 다 어느 날 허물어 버리십니다. 대대손손 먹고 살 거라고 우리가 곳간을 늘릴 때 주님께서는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를 데려가면 내가 쌓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 한국은 많은 것을 쌓았어요. 지금 허물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28절 이하를 읽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요 느부갓네살의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요 느부갓네살의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드니 사로잡아간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11개 하를 보면은 24장을 보면은 18,000명이 1차에 잡혀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차례에 걸친 느부갓네살의 세 차례 침공과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의 숫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지금 이 예레미야 52장에 기록된 숫자는 성인 남자의 숫자로 보고 있고 열왕기하 24장에 기록된 18,000명이라는 숫자는 부녀자들과 아이들이 포함된 숫자로 보고 있어요. 하여튼 많이 잡혀갔죠. 자, 31절 이하 34절까지가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의 근거를 남겨두는 이유입니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무로다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참 이게 여호야긴이 어릴 때 잡혀갔죠. 37년 동안 그 땅에서 감옥에서 지내다가 이 에월무로닥이라는 왕 느부갓네살이 죽고 에월무로닥 왕이 즉위할 때 여호야긴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 회복시켜 주었다가 예레미야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상징적 사건이 바벨론 땅에서 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죄수의 옷을 벗기고 왕복, 왕의 옷으로 입혀주어서 비록 바벨론 땅에서지만은 그가 왕의 대접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 이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엄격하심이 어떤 인간의 따뜻함보다도 더 따뜻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준엄함이 인간의 따뜻함보다도 더 따뜻하다. 그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함이 인간의 따뜻함보다 더 따뜻할 뿐만 아니라 예, 그는 끝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뭐 이 땅을 살 소망이 없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가혹한 조치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를 의심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엄격함, 준엄함 그리고 그 심판은 인간의 어떤 것보다도 더 깊은 사랑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이죠.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심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내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일했더니 결국은 누군가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죽도록 일하다가 노예 생활을 하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은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가치를 놓쳐버리고 그 자유를 헌신짝처럼 여길 때 그 자유 또한 빼앗기고 또다시 종의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구원, 그 가치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양보하거나 타협하거나 포기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추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안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 전체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회복은 세상의 어떤 수준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회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치를 더 이상 훼손시키거나 떨어뜨리는 삶의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가진 것이 다 사라져도 감사하고 눈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불에 타도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것들 잠시 눈앞에 있는 것들 사라지더라도 하나님 너무 슬퍼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것들 눈뜨게 하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것은 어떤 것이든 선한 것이요 이 땅에 인간의 것들은 아무리 선해 보여도 그 안에 독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 압니다. 진정한 값없이 주시는 것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사오니 주님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하다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일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음을 고백하오니 이 아침에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한없는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세상사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의 기쁨, 삶의 놀라운 환희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끝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것, 구원의 길로 되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길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 길 곧장 가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성전이 없는 곳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 만나는 소망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충만한 하루를 살기 시작하여 오늘 저녁에 눈 감을 때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쁨으로 눈 감게 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